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지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거룩되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피조물의 본분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로 가기를 힘쓰고 또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악과가 그 동산 가운데 한 중앙에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수시로 그 선악과를 봤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선악과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그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가 그들 눈에 수시로 보였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먹지 말아라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처음 창조된 인간은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지금 받은 그 본분,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도구로 지어진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영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관심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어야 될 그 관심들이 온통 이제 자기에게로 집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었죠. 그 사탄의 유혹도 뭐였냐면은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죠.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사람은 하와는 결국은 나에게 저걸 먹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저걸 먹는 게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그 먹지 말라 말씀은 관심 밖으로 결국 밀려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가 하면은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인간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지음 받았다. 이건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이런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런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게 지금의 인간의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천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하와에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거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탄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왜곡해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답에 하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하와도 역시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고 왜곡해서 역시 그 말을 사탄에게 드러내었던 겁니다.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거든. 이것도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탄과 인간에 의해서 제멋대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말에 사탄이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에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런 열매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악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정말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열매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먹지 말란 말씀 어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 아래 있어야 될 피조물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했다 그걸 가리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가 결국은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창세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뭔가 하면은 지금도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지금 인간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시하죠. 무시하고 물리한 채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좋은 일이 되느냐. 항상 내게 이로운 것, 내게 좋은 일, 내게 유익된 것 그런 시각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이익이구나 이것만 자꾸 염두에 둘 뿐이지 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의 이제 실상이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으로 다루지가 않았다는 것인데, 결국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살아감으로서 나타난 현상, 그게 뭐냐, 무엇이 그들이 자기를 위해 살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물,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무시했다 그것입니까?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그 문으로 출입하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라는 게 어떤 문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왕과 백성이 출입하는 모든 문에 서서 말씀을 외치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것인데, 뭐 선지자가 동시에 한 문에 서가지고 외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마 선지자가 이 문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에 가가지고 말씀 외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치라고 한 말씀이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며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말을 외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 말은 장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짐을 지고 온다는 건 장사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지고 들어오는 것이겠죠. 또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다 자기 생계와 연관된 그런 일을 할 것인데, 결국은 안식일에는 자기 생계와 연관된 그런 일이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였던 것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안식일 규례를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을 때와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을 때 주어질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걸 얘기하는데, 그 25절 보면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구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은 유다 왕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왕이든 관리든 또 백성이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성을 드나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이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그대로 보존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다, 이 얘기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지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성전서 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의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 뜻입니다. 만약 이방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제사가 이제 중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은 이방인의 침략도 없고 그 유다가 평화 가운데에서 계속 그렇게 보존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을 때 유다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근데 반면에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유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상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이제 그 멸망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안식일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또 역시 멸망을 같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 문제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우상과 안식일 문제가 본질적인 면에서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되게 우상 섬기는 것 죄 따로 또 안식일 안 지키는 죄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상 섬기는 것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결국 또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끄집어내시고 다시 또 안식일 문제를 끄집어내셔서 그들이 어떤 잘못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유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은 것을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왔다 그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들어왔다. 장사하기 위해서 하겠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하지 말고 장사했어. 이것이 아니고 지금 장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내 돈벌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안식일을 그러하게 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오늘 일해서 장사해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그게 그 안식일 규례에 담긴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쉬어라. 6일 일에 피곤해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되고 또 보존되고 있다. 그게 안식일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나를 보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나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 의미에서 안식일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 말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돈벌이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겠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이걸 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 장사를 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얘기 안 들어 장사하지 말라겠니 장사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결국 내 인생을 위해서 나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사고방 자체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손해보는 걸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장사에 돈을 버는 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장사하면 그만큼 소원되고온다. 근데 장사하면 내가 그만큼 돈을 이익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이익된 쪽을 살아가겠다. 그 사고방식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돈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안식일이 하나님 규례라고 해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된다는 이런 쪽의 마음이 쏠린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날 장사를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근데 우상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것이나 또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안식일에 말씀까지 무시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되었거든요. 본질적인 면에서 몽땅 자기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단순히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해서 망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 그 날 자체가 아니고 그들 사고방식입니다. 돈벌이 돈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 그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벌이에만 마음을 둠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감깨기는 그런 유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세상도 돈 가지고 그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대우하는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지를 아니에요. 누가 돈이든 많으냐는 거죠. 이게 세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 살아간 사람도 당연히 돈의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일단 내가 대우받으니까 돈의 모든 걸 다 건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벌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 유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리고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다 염두에 두지 않냐고 무시해버리면서 돈벌이에 나서는 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어쨌든 돈 버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망한다는 거. 이러한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가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땅도 역시 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돈벌이 하지 말란 것도 아니고 돈벌이가 나쁘단 것도 아니고 문제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사고방식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맨 먼저 한 것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란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떡만 가지고 산다면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육신만 생각하면 떡만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인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까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육신의 문제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아 그건 그 관심 받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앞세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자된 길을 간다면 분명히 내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가 우리가 더 마음에 둬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의 문제를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고통이 돈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돈 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 돈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일에 쉬면은 하나님이 주일날 벌지 못한 것까지 다음날 다 채워준다 이렇게 말한 것도 결국은 자꾸 어떤 돈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느라고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손에 없게 해준다 자꾸 인간의 구미에 맞는 그런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온통 모든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인간의 그런 관심에 구미에 맞도록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유다 그 안식일에 장사한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돈이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그 운명을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힘은 돈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런 말에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뭐 저주니 생명이니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자만큼은 저주와 생명이라는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안 믿는다면 신자가 아니죠. 인간은 죽고 어떤 사람은 저주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그 마지막이 달라진다. 이걸 믿고 있는 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저주와 생명이라는 거 그 멸망과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은 결국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을 향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돈을 향한 욕심을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 그러한 내가 보일 때마다, 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정말 어떤 외부에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면 나는 내 욕심이 이끌려서 결국 저주로 끝날 그런 운명에 지나지를 않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게 될 때마다 외부에서 능력이 와가지고 나를 붙들어서 죄에서 건져낸 그 은혜에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돈으로 살아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사는 그런 인생에 내가 좀 부른바 나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가 나와지는,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자연히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돈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좀 더 잘 사는 그것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길을 가는 그런 내 인생이 중요하지, 그 말씀 팽개쳐 돈도 더불어가지고 육신에 편안한 그런 길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지 않겠습니까? 신자는요, 뭐가 나를 구원하긴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는 것, 그걸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당연히 뭐 남들처럼 돈 못 버는 게 실망스러운 일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남들보다 돈 좀 많이 번다고 해도 잘하는 일도 아니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중요성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을 죽게 두고 있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자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땅의 것이 주어지고 또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생히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복의 세계예요. 이미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더해서 복을 더 얻어내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세계 안에서 내가 좀 또 뭔가 더 필요해가지고 돈을 벌이라도 뭐 해야 되고 권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그 세계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사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감사함에 내 심이 머물게 되는 거, 이게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신자 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신자 됨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구원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항상 내가 이익 보는 그 일에만 마음을 두면서 말씀을 우리가 팽개쳐 가볍게 묻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들어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문제에서 내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을 이제 거룩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안식일을 거룩되게 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나를 뭐 유대인처럼 뭘 안 하고 막 지키고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식일의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신자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이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 연약함은 때때로 이 땅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돈과 연관된 문제에서도 근심 걱정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항상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신자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세상을 보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생명의 의를 바라보게 일하신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언제나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 날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인생, 자기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짐을 지고 안식일 들어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행해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참 복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있고 또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린 내 영혼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도 내 육신의 문제에 우리가 붙들림으로 인해서 언제나 이 땅의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러간 우리들 아버지, 내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안심하면서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